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거여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섬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의 이온유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가사를 들려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북조선 성도 여러분도 오늘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하나님과 다시 오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 자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예은 자매님 또 한나 자매님 혹시 지난 봉소풍을 다녀오셨나요? 봄 소풍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집 근처에 있는 뒷산이나 공원에 소소한 간식을 한두 가지 가지고 놀러 가거나 아니면 하늘도 올려다보고 구름도 보고 작은 꽃도 좀 들여다보면서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 이제 교회에 있는 언니들과 같이 이제 간식거리 사가지고 공원을 걸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자연을 보면서 되게 감탄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정말 섬세하고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됐던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셨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서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놀랬습니다. 저는 친구와 같이 주말에 공원 나들이를 갔다 와봤어요. 날씨도 좋고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구랑 가도 좋고요. 또 혼자 가는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또 비가 와도 좋아요. 잰시 앉아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찬송을 부르고 묵상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 시간을 내봐야겠어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나눠볼까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 시간에는 두려움의 세 가지 대상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악한 존재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인 경우도 있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 내가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 원했던 관계나 상황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기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자 했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예은자매님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셨어요?
저는 특별히 뭐 거대하게 해주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것이 일상에서 봤을 때 상대에 대한 배려나 또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말 한마디 너무 좋네요.
네.
우리 한나자매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챙기고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할 때 되게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는데 그것에 끝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바라고 있더라고요. 제게 돌아오는 사랑을 해서 이제는 바라는 것이 없자 그냥 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가 받지 않아도 되돌려 받지 않아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실행해 보면 좋겠고요.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쉬워지면 한 가지씩 좀 더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마음이 점점 더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두 가지 정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중에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선 물질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5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서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덧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다 보면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라도 잃을까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네, 그렇죠. 탐심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한나 자매님이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탐심은 나에게 남아있는 돈이 얼마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감추거나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숨어있는 탐심을 찾아내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각별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다고 상상만 해도 근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은자매님 혹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는 손전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에 모든 정보들이 있고 그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한나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선전하기인 것 같습니다. 앞에 예은 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선전화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하는 두려움이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만큼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있어서 탐심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왕국에 더 흥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지금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경고를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질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매님들이 누가복음 12장 22에서 31절을 찬찬히 읽어주시겠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23절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이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생명입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4절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까마귀처럼 평범하고 흔한 새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계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까마귀가 굶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귀하고 특별한 매력을 가진 새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까마귀도 돌보신다는 그런 사실이 참 은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까마귀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세밀히 살피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물질 중에서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 자매님과 예은 자매님은 지금 혹시 갖고 싶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딱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네, 가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나 그 외에 뭔가를 할 때 이제 이동이 많을 때 교통도 좋긴 하지만 차가 있으면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나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필요한 거라고 하면은 너무 많죠. 진짜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옷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가지고 싶은 것이 있냐 하면은 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나온 것 같네요. 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실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25에서 26절을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생명을 주기도 하시지만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베푸시는 것 외에 한 치라도 더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던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나요? 혹시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희가 늪에 빠지게 두지 않으시니 물질적 필요함을 갈구하기보다는 현재 저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뭐를 요구로 하는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나의 필요한 거에만 급급해서 항상 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신 거에 감사하자, 있는 거에 만족하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도 은혜가 되는 나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백합화로 돌리겠습니다. 누구도 심지 않았고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이지만 백합화는 아름답습니다. 꽃을 잠시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에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과 같은 영역은 예수님께 의지하지만 돈이나 욕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돌보심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욕구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나의 믿음은 어떤지, 언제 주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또 스스로 결정하는 때는 언제 무엇에 대해서 그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9에서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왕국을 포기하면 진짜 왕국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고 그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염려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됨,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사명, 안전함, 부활, 하나님과의 연합, 이웃과의 연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영원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32에서 34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나에 둔 바 다 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던 마음이 있었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한나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영적인 축복에 감사하며 뭔가를 더 채워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이끄심에 순종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 네, 그것을 결단하셨습니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도 스승님이 체포되자 갈등했고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그와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목격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자 변화받았습니다. 전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문을 잠그고 숨어버렸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네, 그래요. 만약에 암과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치매나 뇌졸중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시편을 읽는다 해도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당황하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언젠간 왕 앞에 서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면 심판대에 혼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사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자진하여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형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왕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정죄를 받지는 않겠지만 칭찬 역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의 날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대신 자기의 많은 잘못이 폭로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 고통이나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밝히 알고 더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만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시기하거나 그들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도록 각자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또 어떠셨나요?
네. 죽음과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은 잘하면서도 정작 그 두려움 속에 살며 천국은 갈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저의 신앙심에 자물쇠를 잠그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최근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북조선에서 오늘 하루의 끼니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떠오르면서 제 모습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면서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기보다 오늘 제게 허락하신 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불안에 대한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이 감춰져 있었는데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다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는 감사를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중에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말씀과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두려움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괴로울 때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잘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혹시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느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갇힐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선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선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방송부터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계속 시편을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네, 150편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아, 혹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편 150편을 5개의 묶음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편 150편이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시편은 몇 권에 속하나요?
네 번째 권, 그러니까 이제 4권에 속하는데 4권은 시편 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입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에서 106편을 왜 네. 4권에 속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묶은 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묶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저자가요. 시편 150편을 5개로 묶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묶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권이, 그러니까 시편 90편을 90편에서부터 106편을 4권으로 묶은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는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나요?
먼저 이제 시편 4권의 배경을 알려면 시편 3권의 배경과 의도를 알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3권과 4권이 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3권은 특별히 포로기를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포로기는 뭐냐면 그 원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칭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720년경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의 멸망을 하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이 멸망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포로기라고 하는데 바로 시편 3권이 이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나요?
한마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죄악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혼란스러웠지만 또한 중요한 숙제였겠네요.
맞아요. 비록 죄 때문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런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가 너무나도 필요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시편 4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시편 4권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먼저 이제 시편 4권의 중요한 저자가 90편의 모세의 기도라고 했을 때 모세고 또 101편의 다윗 왕이 나옵니다. 또 103편토 다윗 왕이에요. 시편의 이 저자들이. 그래서 그들의 고백한 내용은 시편 93편부터 99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시편 93편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네, 보좌는 왕이 앉은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좌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견고히 서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네,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깊이 새겨야 하는 진리이겠네요.
맞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깊은 인식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또 말씀하셨군요.
네. 시편 106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시편 106편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인자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시편 4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러나 또한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이 시편 4권의 내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편 제4권의 첫 번째 시편인데 그게 시편 90편이잖아요. 우리 시편 90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 덧없고 짧은 인생이고요. 13절부터 16절은 돌아오소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지만 사람은 4절에 보니까 밤의 한순간이고 5절에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래서 6절에 피었다가 금세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덧없고 짧은 인생이군요.
네, 오늘 시편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덧없고 짧은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더군다나 이 짧은 인생이 10절에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덧없고 짧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해결책이 바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덧없고 짧은 인생들이 뭐라고 호소하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의미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덧없고 짧은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의미가 무슨 밥을 먹여주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실 의미보다는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의미보다는 밥이다. 혹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의미와 밥 중에 뭘 선택할래? 그러면 또 지혜로운 분들은 두 가지 다 선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밥을 선택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혹시 우리 두 분은 이렇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힘든 경우가 혹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밥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차비가 없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근데 감사하게도 재정이 그렇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굶기지는 않으셨어요.
굶기지는 않았다.
네.
그래요.
목이 쉬고 길러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힘든 시간이 분명 있었는데 또 그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또
그렇구나. 네, 감사하다.
그렇게 채워주시고 또 그랬던 경험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힘든 맞아. 시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밥이 더 중요하죠. 그쵸? 밥이 필요하고. 네. 네, 우리 하나 자매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했었는데 약간 그게 2009년도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는 그 북조선에서 살 때죠. 그때 화폐 개혁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군요.
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그때 딱 이게 밥이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돈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의미보다는 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두 분이 다 맞다고 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도 하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명예도 좀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다면 뭐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밥만 먹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밥만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의미와 밥 중에서 밥만 있는 거네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분명 사람은 밥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이고 가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성경에서 가장 그 은혜가 됐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혹시 어떤 말씀인가요?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여기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이셨대요. 한마디로 의미 있는 삶을 보이셨대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밥도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밥만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 밥도 있어야 되지만 의미 있는 삶.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있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느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왔다 갔던 내용이 있다면 우리 나눠볼까요?
네, 저는 시편 그 말씀 첫 절과 그 다음 절이 되게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 이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주관자 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책임져 주신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떠올랐고 노래하는 그 의미를 좀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다기보다는 좀 깨달을 수 있어서
깨달을 수 있어서
네,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함께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사라자매가 나눴던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이 사라자매의 거처가 되셔서 정말로 때를 따라서 이제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고백이 이 찬송이 또 사라자매의 찬송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저는 이번 묵상을 통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내 인생이 생각보다 너무 짧고 더덥다
인생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젊었을 때 또 이런 걸 깨닫는다라는 건 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특히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 삶이 너무 더럽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연약하고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느님은 언제나 저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요.
위로가 항상, 되시는군요. 네,
결국 내 삶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아유, 그렇네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사라자매의 나눔을 그러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라자매가 적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분명히 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항상 제가 바쁘다라는 이유로 제 계획을 항상 앞쪽에 먼저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약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 스스로에게 좀 더 던지면서
아 계획을 세울 때
네. 그러면서 어쩌면 내 작은 뭐 선택이라도 하나님한테 되묻는 습관을 가지는 게
하나님께
중요하다.
묻는 습관을 네. 갖는 거. 아, 네, 좋은 적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짧고 연약한 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